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진실함으로 교회를 세웁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6월입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 묵상한 적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었는데 고대 로마 시대에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 시대에 인구가 한 60만 명쯤 됐다 그래요. 2000년 전에 60만 명.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남쪽에 있는데 여기가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밑에 있는 곳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예요. 이게 이제 반도인데 이게 고린도 만이거든요. 고대 사회에는 뭐 육로로 다니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만 해도 육로로 다닐 수 없어서 세곡선이 다 바다로 이렇게 다녔거든요. 고대 제일 좋은 길은 바닷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아주 절묘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딱 연결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한 6km쯤 돼요. 6.3km. 지금은 운하가 있어요. 저 운하는 19세기 말에 만들어졌어요. 고대 사회부터 저기 운하를 팔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너무 단단한 안반 지역이어가지고 운하를 1900년 동안 못 파다가 19세기 말에 운하를 만들었는데 이 끝에서 이 끝까지가 6.3km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 저기만 통과하면 백길이 빠른 거죠. 조금 전에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만 통과하면 아주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배를 땅으로 올려서 끌고 가기도 하고 짐을 다 부려서 이제 짐을 날라서 6.3km만 가면 되니까 다시 이제 배를 싣고 가고. 고린도는 요 길목에 있던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엄청난 어떤 이 무역 도시였던 거죠. 사람도 많이 살고 고대 사회 그리스 때부터 아주 흥황한 도시였는데 로마가 침략했을 때 주전 146년에 전부 파괴됐다가 한 100년쯤 지나고 재건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1년 반을 머물면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동역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유대인들이 미리 자리 잡고 있었는데 박해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격려, 이 성중에 내 백성 많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역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 사역의 아주 큰 전환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주로 며칠 몇 주 머물렀던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 순회 사역하다가 처음으로 장기 사역, 1년 6개월 머물면서 사역했던 아주 중요한 도시고 바울이 개척한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요, 평안하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미성숙한 사람 많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 묵상하면서 보았지만 교회 안에 파벌도 있고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일꾼인데 불신자도 하지 않을 그런 음란한 짓 하고 성적으로 죄를 저질러가지고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 안에 부자들끼리 어울려서 가난한 사람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영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잘난 척하다가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우다가 교회가 갈등에 휩싸이기도 하고 무슨 뭐 성찬식 하면서 문제도 생기고 여튼 뭐 우상의 제물 먹는 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깊이 병든 교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교회가 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묵상할 때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주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면서도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교회의 연약함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병이 들면요 바로잡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려운데 교회가 병이 들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정말 쉽게 병이 들고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병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법을 우리가 좀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더욱이 요즘 한국 교회가 깊이 병들었다 그러거든요. 우리 전주 제자교회는 어떠냐? 우리 전주 제자교회는 뭐 다른 교회에 비하면 좀 더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 병드는 거 하루아침이고요.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야. 물론 우리 뭐 그렇게 생각하며 지내야 되겠지만 교회가 병들었다 그럴 때 우리 전주 제자교회가 여전히 병든 한국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한국 교회가 병들었지만 우리 교회는 괜찮아 그렇게 자만하며 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병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법을 오히려 우리가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교회는 비난과 비판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긍휼과 사랑 안에 자란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비판 의식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바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마치 어머니처럼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교회가 어머니이기는 한데 늙고 병든 어머니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늙고 병든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마치 연애하듯이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연애하는 사람은 예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 찾아요. 연애를 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맞는 상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예쁘고 뭐 능력 있고 좋고 매력적인 그런 교회 내 마음에 맞는 교회 그렇게 찾아다닐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파선하기 쉬울 겁니다. 우리 신앙이 파선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교회, 내 마음에 맞는 교회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교회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오히려 이 교회를 잘 살려낼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교회 안에서 자주 실망하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창세기 묵상했지만 창세기의 요셉이 늙은 아버지 복양하고 요셉이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버렸던 그 고약한 형들을 돌보고 길렀던 것 우리가 묵상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늙은 아버지 복양하고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그 고약한 형들을 잘 기르고 이렇게 돌보았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있어요.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언약의 공동체였어요.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공동체, 제사장 나라.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은 요셉 덕분에 유지가 되고 이어져 갔던 거죠. 야곱은 늙은 아버지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다 고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그 야곱을 통해서 그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늙은 아버지 복양하고 요셉이 고약한 형들을 돌보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씨앗이 되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세워지고,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늙고 병든 아버지, 고약한 형제들, 그 고약한 형제들을 돌보고 길러냈던 요셉, 연약한 요셉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늙고 병든 어머니와 같고 교회 안에는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화려하지 않고 교회는 멋지지 않고 교회는 훌륭하지 않고 오늘날 교회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언약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타락하고 비록 병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이 연약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할 때, 가나안 정복할 때 다윗의 모든 군대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마치 미디안의 12만이 넘는 그 메뚜기 떼 같은 군대에 대항하는 300용사 같은 무기도 변변치 않은, 여러분 그렇지만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승리를 거두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무기도 없고 오늘날 교회는 스스로 지탱할 수도 없을 만큼 두려움에 매여 있는 연약한 공동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약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군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연약하기 때문에 눈물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야말로 우리 영혼의 어머니, 교회야말로 우리 영혼의 모판이 되는 여러분 귀한 곳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돼요. 요즘 우리가 고린도 후서 이제 묵상 며칠 동안 하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병든 교회를 세우려고요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만 그러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사실 연약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점점 잊혀져가는 예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교회를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세우기 위하여 기록한 거예요. 복음서도 그런 것이고 뭐 사도행전 로마서 할 것 없이 모든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점점 잊어버리고 세상의 파도에 노출되면서 신앙을 점점 이렇게 세상에 휩쓸려져가는 교회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내고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모든 성경, 신약성경.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잊어버리기 쉽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기 쉽고 오히려 믿음으로 예수님 따르기보다는 세상 따라가기가 쉬운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앞에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 앞에 서는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배워야 될 필요도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다루는 문제가 그런 문제 거거든요. 고린도 후서에서 오늘 본문 1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 자랑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이 일을 했어요. 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거나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말하거나 의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을 평판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기한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너무 쉽게 상처받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막 이렇게 좀 띄워주면 너무 가볍게 막 우쭐거리고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너무 많이 고민해요. 여러분 그런데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내게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사람의 평판 신경 쓰고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실 거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육체의 지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평판 신경 써서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이 늘 거룩하고 진실하게 행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남들의 평판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양심에 거리낄 것이 했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따르고 싶었거든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 보시면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우리 온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한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우리말 번역을 읽으면 이게 좀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지만 찬찬히 읽어보면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상상 예 하면서 순종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계산하며 사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저 단순하게 예 하며 복종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다른 생각, 다른 계획 그런 거 없었어요. 다른 뜻 없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 하면서 단순하게 순종하는 분,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토달지 않고 순종했던 것은 맹목적인 순종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예 하면서 순종했는데, 그런 예수님처럼 자기도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예 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예 하며 순종하는, 아멘 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그저 예 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예 하며 순종하는 그런 선한 삶을 열심히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이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도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줬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이 다루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 하며 단순하게 순종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것저것 계산 안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예! 하며 순종하는 아주 단순한 삶, 거룩하고 진실한 삶,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사역했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 사도 바울은 나중에 뒤에 보면 돈이나 탐내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욕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오해를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정말 사도 바울은 양심에 꺼리낄 것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계산하지 않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 준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변명해요. 고린도 후서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자기 변명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니까,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풀려고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보면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육체를 따라 계획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한 거 아니고, 사실 바울은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하고 뭐 이럴 때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마 내가 고린도에 들렀다가 뭐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계획대로 못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했다가 방문을 못 한 거죠. 그랬더니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약속 안 지켰다고,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온다고 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뭐 그다지 중요한 문제일까요? 근데 뭐 사실 이게 교회 안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뭐 오해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런 거 보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 아닌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건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면 그게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좀 잘못하고 하면, 야 원래 그게 아니야, 그분 원래 좀 이렇게 되는데, 원래 평소에 조금 시기하고 좀 경쟁심을 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짓을 더 하면 그때는 그게 막 이제 비난거리가 되고 공격거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이 신실한 일꾼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안에는 바울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요, 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면 막 거침없이 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사도 바울 싫어하는 사람 꽤 있었어요. 사도 바울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조금만 어긋나도 별거 아닌 거를 가지고 막 몰아붙이고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이나 바울이 사역하면서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양육한 사람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을 이렇게 공격하고 바울은 약속도 안 지키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말하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진짜 100% 악당들이냐?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제 묵상한 적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 고난이 넘쳤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는 박해를 견디면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100% 악당들이냐?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를테면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는 남 험담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교회 안에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헌금을 많이 하는데 항상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다 쓸모가 없느냐?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하는데 뭐 예배는 잘 안 오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 이게 다 나쁜 거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박해를 받은, 그 시대에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은 거예요. 박해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 이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박해를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난 척하고 싶고 대접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큰소리치고 영향력 행사하고 막 자기 말 잘 들으면 막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은근히 막 그냥 따돌리고 배척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막 이러면서 패거리 나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패거리를 나누고 거기서 대장 노릇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고 이 사람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고 박해도 견디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아예 완전히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 괜찮은데 이게 완전히 나쁜 게 아니고 선한 일, 좋은 일도 열심히 하면서 고약한 짓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아주 고약한 짓, 못된 짓, 남의 험담하고 그냥 잘난 척하고 그냥 대접받고 큰 소리치고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약속 안 지킨다고 저 사람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그거는 바울에 대한 오해였어요. 오해. 그리고 사실 바울의 진심을 왜곡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양심에 끌릴 것이 없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는 약속 잘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어떻게 잘 안 된 거를 가지고 그 사람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난하고 억울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데요. 주눅 들지 마세요. 주눅. 누가,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원래 내 의도는 그거 아닌데, 저 사람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눅 들지 말자고요. 주눅.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는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도 꽤 있어요. 내가 진실하고 내가 정직하다고 해서 다 내 편이 되어주는 건 아니에요. 다윗 생각해 보세요. 사울. 사울이요.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다윗은 사울의 왕좌를 빼앗으려는 마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맨날 다윗을 자기 왕좌를 위협하는 적으로, 라이벌로 생각한 거죠. 죽이려고 하고, 막 군대를 몰고 쫓아다니고. 근데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사울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편들어줬어도요. 사울의 마음을 풀지 못했어요.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풀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내 편이 되어주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이분이 무슨 사심이 있어서 무슨 교회를 어지럽히는 짓을 합니까? 아니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양심을 끓일 것이 일을 하는데 다 사울 편이 아니었다고요. 다 바울을 편들어주지 않았다고요.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다 예수님을 좋아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부담스럽다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예수님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고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번 주에 제가 아주 재밌는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라는 책이에요.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게리 토마스가 쓴 책이 많아요. 뭐 부모 학교 좋은 책인데, 그 자녀 키울 때 부모 학교, 부부 학교 이런 책이 있어요. 이분 쓴 책 꽤 많은데요. 책을 엄청 잘 써요. 좋은 책이에요. 이 책도 상당히 통찰력 있는 책이에요. 제가 한번 읽기는 읽었는데, 이렇게 조금 더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 책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는 뭐든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죠. 내가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빌고 싶고, 나한테 잘못하면 용서하고 싶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우리가. 그런데요,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독이 되는 관계도 있다. 독. 독은 우리가 품을 수 없어요. 이거 독을 품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용서하고 좋은 관계가 되고 싶고 끌어안고 싶고 이러지만 그 사람은 독이기 때문에 내가 품고 있으면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독은 토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이 되는 관계는 오히려 이거를 적절히 끊고 떠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낫다고 말하는데, 사실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되고 이러는 입장에서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품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 20년쯤 더 늙은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지금도 젊지만 제가 더 어린 목사였을 때 목회를 잘하는 어느 목사님하고 좀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여러 가지 목회를 할 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조언을 해주신 게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끝까지 끌어안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을 끝까지 끌어안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그거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는 누구든지 끌어안아야지, 목사는 누구든지 품어야지, 제가 그렇게 그때도 생각하고 지금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때 그 목사님이, 연세 많은 목사님이, 목사가 품지 못할 사람도 있다고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근데 요즘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때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요, 사람을 막 찾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마음 아픈 사건이 뭐냐면, 사람을 막 찾아다니는데 신방을 가고 이러는데, 제가 언제 한번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성도들이 목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왜 다 화장도 하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직장에 신방 가면, 직장에서는 왜 이게 작업복 입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볼 수, 찾아가고 신방을 하고 연락을 해도 볼 수, 막 그 일하는 자리까지 막 제가 열심을 내서 이제 찾아간 거죠. 지금도 후회해요. 제가 괜히 그때 갔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챙기고 돌보려고 막 갔는데 그분은 나한테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었겠다는 생각이 괜히 왔다. 그 신방하고 난 뒤에 제가 괜히 왔다 이런 생각하고 지금도 그분 뭐 연락은 되고 하기는 하지만 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아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구나 그런 생각 요즘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사소한 오해는 풀어야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될 때는요 주눅 들지 말아야 돼요. 주눅. 이게 내가 품을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양심에 꺼릴 게 없이 거룩하고 진실하게 행동했어요.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한 경쟁심 가지고 있는 오히려 바울이 없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바울은 믿어서는 안 될 사람,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 이렇게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뒤에서 막 그냥 없는 이야기 지어내서 공격하고 이럴 때 주눅 들지 말아요. 주눅. 오히려 더 강하고 더 담대해야 돼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 편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뭐라고 말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주님이 내게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약속 안 지키는 못된 사람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릴 것이 없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오히려 그거를 증폭시켜가지고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을 흠트집 잡고 공격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지혜로 사람의 평판 그거에 매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산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누가 우리를 오해하고 누가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거룩함과 진실함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끈기 있게 살아야 해요. 다만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끝까지 교회를 끝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그저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서로 오해하고 서로 뭐 이렇게 좀 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겠죠. 그리고 그 날이 오면 비록 사도 바울을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아 사도 바울이 내게 전해준 복음이 진짜구나. 그분은 정말 사심 없이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 저분이 내 영적 스승이었어요. 아 저 고린도 교회가 내 사역의 열매였어요. 이러면서 서로 자랑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릴 날이 주 예수의 날이 곧 올 거라는 거죠. 그 날이 오기 전에는 오해, 왜곡, 충분히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날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오해도 많이 받고 쓸데없는 공격도 많이 받고 네가 사람들이 막 뒤에서 그냥 막 이렇게 너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도 참 네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정말 담대하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그날이 이제 곧 올 거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그 주 예수의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다 오해하고 자기를 뒤에서 쓸데없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한다는 걸 알지만 자기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오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요, 16장이고, 고린도 후서는 13장이에요. 29장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긴 책이에요. 그죠? 마태복음도 28장, 사도행 20, 더 긴 책이 없어요. 고린도 전서가 16장, 고린도 후서 13장인데요. 이게 전부냐? 아니고,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그 전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전에 보낸 편지도 있고, 고린도 후서 읽으면 이거 말고 또 다른 편지가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가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뭐, 교회 많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장기 사역했던 교회고, 그리고 중요한 지역에 있는 교회고, 그런데 이 교회가 너무 깊이 병이 들었는데,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바울이 어떤 다른 교회보다 더 애를 많이 쓰고, 더 애타해 하면서 편지 쓰고, 사람 보내고, 막 이 교회를 바로 잡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교회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 들 때 여러분 절대로 교회로부터 물러서지 마세요. 교회가 우리 영혼의 늙고 병든 어머니인데 늙고 병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늙고 병들었다고 내팽개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끌어안고 돌보고 섬겨야죠. 요셉이 자기의 늙은 아버지, 요셉이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버린 그 형제들 기르고 돌보았던 것처럼 교회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이 우리 시대처럼 교회가 많이 병이 들고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처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사실 이게 만남에서부터 연결이 되어야 힘이 나는 거거든요. 교회는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교회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로 연결되는 거고 함께 지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고립된 채로 살 수 없어요. 고립된 채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성도들과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자기가 홀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위태로운 것입니다. 위태로운 처지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위태롭게 살지 말고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요즘 비대면 그러는데요. 사실 고린도 후서가 보면 어떻게 보면 비대면이에요. 왜냐하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얼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시대는 전화도 없고 그 시대에는 무슨 인터넷 없고 카카오 뭐 톡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 편지 쓰는 거거든요. 이 편지가 바울 시대의 비대면 사역이에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를 격려하는 거거든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시대도요 너무 이렇게 혼자 있지 말고 구역 식구들 챙겨서 연락도 하고. 저는 요즘 페이스톡 하는 게 재미가 붙었어요. 전에는 소리만 했는데 요즘은 얼굴 보는. 그래 페이스톡 하니까 그 쉽더만요. 그거 금방 얼굴 볼. 그러니까 전화하니까 속옷만 입고 있고 이랬네. 그래 어떻게 잘 안 되는 그런 좀 상당히 난처한 이런 거.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제가 전화할 때마다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그 좀 민망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얼굴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 얼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혼자 살지 마세요. 구역 식구 챙기고. 연약한 성도 돌보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연결 함께 서로 지어져 가는 이게 교회인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사람의 사랑이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병이 들고 교회 안에서 오해도 받고 사람 교회 안에 상처도 받고 하지만 이 교회가 영혼의 어머니인 줄 알고 여러분 양심에 꺼릴 필요 없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실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